정말 인꼬보다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잠은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셨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주무셨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논쟁하고 토론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분주한 또 생활 속에 육신도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쉴 곳이 필요하셨습니다. 어디로 즐겨 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조그마한 마을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을 반겨주고 또 예수님이 가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의 집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도 있었고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 것을 즐겨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그런 베다니의 집 같은 나사로의 집 같은 마음밭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 모든 재림 성도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친구 삼아 아주 행복한 그런 신앙생애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사랑을 주신 대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는 서로 잘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으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가슴에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오늘은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맥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 시대마다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의 은총이 무엇인가 또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해방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컴퓨터가 얼어버렸습니다. 됐다. 하나님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사, 이렇게 크게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똑같은 모습의 복음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 창조의 대주제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겼는데 누구처럼 어겼다고 얘기합니까? 아담처럼 어겼다. 그럼 아담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아담이 깨뜨려버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언약이 깨뜨려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 그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키신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의 죄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탄의 그 권세 속에 견디다 못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이들을 구출하는 역사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해 나와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짜가 유월절이니까 정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제 3월 3일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반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도 저것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팔복이라는 복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그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새 계명이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그 계명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의 실체가 사랑이었죠. 그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상되셨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날짜에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감람산 아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언약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바로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유월절 어린 양을 거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새 계명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룬 다음에 오순절날 50일째 저 때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죠? 시내산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해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제가 문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저걸 오순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날짜를 계산해 보면 50일째입니다. 요 그림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언약을 세울 때 장면과 여기에 감람산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장면들이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 큰 소리가 나죠. 그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큰 소리 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도 살펴보면 오순절날 큰 소리가 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그림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죠? 똑같은 장면을 시대를 격하고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을 문의 발음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제 침례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후로는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들의 생애를 핍박하던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저 홍해 경험, 침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이 반포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은 2장 38절에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문에 바르는 경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경험, 두 번째 경험이 똑같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다음에 출애굽기 21장 이어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례란 걸 주십니다. 율례. 저 율례는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법을 주신 것이 율례입니다. 안식일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훔쳤을 때, 우리가 사케오에 살펴봤지만 소나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네 마리나 다섯 마리를 갚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십계명을 어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법이 율례입니다. 율례를 주신 다음에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피를 이제 통해서 그 언약을 비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죠? 모세가 계명을 들고 내려온 사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돌비를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고, 모세가 어려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성소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저 언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성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십계명에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이 선포되었지만 이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성소 가운데서 같이 가시면서 다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런 안식일의 또 다른,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성소와 안식일입니다. 성소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고 안식일은 구별된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주셨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고 그 복을 받았는데 그게 사랑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깨뜨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성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성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니까 창세기 3장 마지막에 3장 1장 1절부터 범죄 역사가 쭉 드러나고 마지막에 두루도는 하인권과 그룹들이 나와서 있는 그 성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죄가 다 끝나죠.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되죠. 그죠? 죄가 다 끝나고 이제 다 해결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 성소에 대한 그것이 또 감추어 들어가는 거예요. 감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했는데 왜 성전이 뭐 이 지상 성소 같은 성전이 있다고 하느냐? 그건 잘 성경을 곡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소가 등장하는 게 죄가 노출이 되니까 창세기 3장에 성소가 등장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죄가 다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 자체신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뭐냐면 죄가 노출이 되었을 때 성소가 나오면서 성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아니면 또 성소의 그 제한된 공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육신하였다. 성소 대신 예수님이 되셨다. 그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무소부재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무소부재는 뭐냐면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제한받으셨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그걸 제한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가신 능력을 무한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이 성품을 물려받는 와중에서 생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지전능한 부분들을 스스로 제한받으시고 그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소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천사보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었다. 또 혈육에 속한 것처럼 그분도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참 비밀의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비웠다. 빌립보 2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성소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실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몇 성경절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의 언약 그리고 안식일이 있고 이제 성소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십계명을 선포하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오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과 성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 언약, 새 계명을 얘기할 때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도 새 계명과 또 안식일과 성전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감람산에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 제자들이 자주 가고 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항상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도 성령 그리고 안식일 성전이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글이 빠졌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이라는 책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받는 그 모습을 엘렌지 와이시 기록한 부분을 보면 그 120여 문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참회하고 자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일어날 때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12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성령을 받으면서 외치는 게 있어요. 그걸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사랑이 여기 있다 하면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적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봤죠. 그죠? 그 퍼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멸망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까지도 막 다 포용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한 명도 못 구했지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베드로와 이 사도들도 이 사랑이 오니까 그 전까지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또 오순절이라서 각국에서 몰려온 그 경배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갑자기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저 겁쟁이 같은 베드로가 숨어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와서 외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그 사람이 가진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성령의 달란트들을 주시는 거고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쭉 시대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초기에 팔복에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똑같이 존재합니다. 언약과 그 다음에 안식일과 성소. 안식일과 성소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안식일과 성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제7일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이제 안식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뒷구절도 좀 보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가면 히브리서 8장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저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신분이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 말씀하신 새 언약과는 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이때는 어떤 신분으로 계십니까?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고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가 도말된 사건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죄를 도말하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제들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죠? 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12장 9절이나 다른 곳에 찾아보면 옛 뱀이요 사탄이요, 그죠?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분노하는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언약이죠, 바로. 근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계명을 지킨다는 헬라어 원어는 전부 다 테레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계명을 계속하여 바라본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계명을 지킨다는 원어를 찾아보시면 전부 다 테레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시면 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온산이 나오죠. 그죠? 아까 복음이 거의 산들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도 시온산이 나오고 어린 양과 함께선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되어 있다. 이마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와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선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중요한 내용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모습이 이게 다 뭘 얘기하면 아까 그 우리가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한다고요?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하는 일이 따름이라. 14장 11절에도 짐승과 구 여성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한다고요?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안식의 쉼을 누리게 되고 짐승편에 서는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성전이 나오면서 천사가 나와서 이제 큰 음성으로 낫을 휘두르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도 시온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그죠? 징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징조가 이 결정적인 징조인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아가페가 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데 뭐가 증거됩니까? 사랑이 증거된다는 걸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그죠? 사랑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요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 구절이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이게 결정적인 징조거든요, 그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과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세력과 천국 복음을 통해 사랑이 증거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히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인데 그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천국 복음이 완전히 증거됨으로써 끝이 오는데 그 결정적인 싸움의 징조가 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지난번에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그죠?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 다니엘서에도 그 원전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황폐케 만드는 우상 숭배. 예, 그것이 다니엘 8장에서는 종교적인 반역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야기되죠. 그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 역대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상기시키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있다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벽을 가리켜 보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돌들로 쌓여진 이 벽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강하게 이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있다가 충격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그냥 하던 제자들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무너지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 받았는데 답은 한 가지로만 대답해 주십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세상 끝에 종말의 징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죠?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징조입니다. 그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멸망의 가정하시 그루광이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결정적인 설명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저 말씀을 듣고 이미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 그건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이 참으로 황폐되고 몰락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죠.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건, 그 치욕적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무너져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 멸망의 가정한 것이 그렇게 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시작.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다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뭐하게 하였다고요? 두렵혔다는 겁니다. 두렵혔다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렵힌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두렵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와중에서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노력을 이제 더 할 수 없는 지경,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갚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온 거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깡그리 황폐하게 되는 경험이 이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방 모든 가증한 일로 가지고 예루살렘을 더럽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역대하 34장 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 했다고요? 정결케 했다는 것은 뭐 돼 있었다는 겁니까?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데 정결케 한 내용을 보면 뭘로 더럽혀졌다는 게 나옵니다.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호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우상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이 뭐라고요? 우상. 우상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훼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로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자,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달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부어 만든 우상은 주물로 만든 우상들이고 아로새긴 것은 조각에서 만든 것들이고. 근데 그 많은 우상들 중에 바알, 태양을 섬기는 단이 있는데 그 단의 위에 가장 높이 달린 우두머리 우상이 뭡니까? 태양상.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태양상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뼈를 단위에서 불살라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단들을 해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에만 태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고 친히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선지자들이 무시로 출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던 그런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우상과 높이 들린 태양상이 있은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곳에 태양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확실하게 있을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나라요, 교회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부지런히 보내신 선지자들이 가서 직접 전하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찼는데 오늘날, 하물며 오늘날 온 세상을 태양을 숭배하는 것으로 뒤덮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위탁하신 예언의 선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은 뭐 옛날에나 있음직 했은 일이고 뭐 1800년대에 있음직 했다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때 마지막 때에 저와 똑같은 일이 시대를 격하고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왜 사탄이 우상을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무너기 북편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무슨 우상이 첫눈에 보였냐면 투기 우상이 있더라. 투기 우상.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상을 밀어넣어서. 자, 아까 우리가 언약을 봤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성소와 안식일과 함께 같이 가시잖아요. 성소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사탄이 노리는 목적이 우상을 밀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우상을 가득 채우면 내 마음의 성전에 임하신 성령이 계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신 성령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나게 되면 우리가 보호함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밀고 들어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성서로부터 밀어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이 더럽혀지면 안식일 속에 부어주신 그 거룩함과 복을 전달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럽혀진 안식일을 통해서는. 자, 왜 안식일이 더럽혀지느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이제 그 더럽히는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래놓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우상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으면 뭐가 더럽혀져요?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상을 밀어넣는 이유가 바로 포인트가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성소와 안식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을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못 견뎌서 떠나시게 되거든요. 떠나시게 되니까 그것을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멸망의 가정에서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콘스탄틴 황제가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걸 내린 이래로 쭉 내려오다가 AD 58년에 서게 된 중세 법왕 로마가 결국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1260년 동안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성소가 우상이 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126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그런 암흑, 종교 암흑 시대가 126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 뭘 섬깁니까? 물질의 신.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살펴봤지만 에스겔서 8장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투기의 우상.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70인의 장로들이 각종 막 복받는다는 곤충들, 뭐 생물들,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있고 또 좀 더 가정한 것을 보여준다고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단무술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크고 가정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재단과 그 이 성소 사이에선 그 25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하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명이 누굽니까? 24반열의 제사장. 거기다 플러스 대제사장 하면 25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그등 돌리고 서 가지고 저쪽을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서쪽에 있지 않습니다. 동쪽을 보면서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말세 교회들의 모습들이 전부 물질의 신을 숭배하고 교회라 특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엄청난 큰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하면 2천억, 교회 건물에 2천억, 2천억, 작은 교회들이 500억 이렇게들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진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런 물질의 신을 숭배하고 또 투기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투기의 우상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분란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옛날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가 맨날 이렇게 종치는 그것도 재미있고 해서 가서 일찍 줄 빨리 서야 그걸 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일찍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벽기도도 가고 철야기도도 가면 뭐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밤새는 것도 좋고 해서 다니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막 교회가 더 좋아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철야기도 한다고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쫓아오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신앙을 안 하실 텐데 와가지고 딱 들어오시더니만 친구들하고 있는 저를 딱 부르시더니 딱 갔어요. 가자마자 그냥 뺨을 한 대 탁 맞았거든요. 그래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집에 빨리 와 하고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게 집에 빨리 와 하고 호령을 하고 가셨어요. 그게 막 울고 있는데 친구 녀석들이 막 오더니만 막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 울지 말아서 너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는 예배당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어느 날 저녁에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막 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뭐 한쪽에 보니까 막 이쪽에 사람들, 저쪽에 사람들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설교도 못하게 들어가고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아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다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길로 딱 돌이켜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등지고 교인들만 만나면 전부 다 위선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뭐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우상이 들어와서 누가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권리를 다투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그거 바로 우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우상. 우리 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예사로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장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마음에 담는 사람은 서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좀 서운하고 어려운 일이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우리 혼자 못 이루니까 안식일과 성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면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냐 하면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고 받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식적인 것을 내 마음에 내 감성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이 다 끝났는데요.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그죠? 내일이 실제적으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거든요. 실제 유대력으로 유월절이 유월절. 그 다음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안식하셨고, 이번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서 아마 일반 교회들은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대적인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왜 그때 성육신 하셨으며 성육신 하셔서 전하신 메시지들이 기록된 사복음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내일 우리가 정확하게 살피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사복음서는 뭐 예수님의 무슨 이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내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우리가 대속죄의 시대를 살아간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 또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많이들 참석하셔서 내일 시간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부해온 내용의 총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가 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안식일 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안식일의 내용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며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테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좀 많이들 모시고 오셔서 그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언약을 이루는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